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제는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쉽지 않죠? 제목 자체가. 네. 도대체 멜키세덱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 자신이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히브리서 5장, 우리가 지금 5장을 읽고 있는데 5장 11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멜키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저도 공감합니다. 멜키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해서 제가 과연 다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히브리서 5장 그 다음 절인 11절 다음 절인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멜키세덱 같은 교훈은 신앙의 초보자가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5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지만 실제로 멜키세덱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없이는 히브리서 5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소위 멜키세덱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5장뿐만 아니라 6장의 말미에서도 하고 또 7장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멜키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멜키세덱에 관한 기본 정보를 나누고 다시 히브리서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살렘의 왕이다. 예루살렘의 킹이었다.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었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닮은 존재, 그게 멜키세덱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선 시작도 끝도 없고 족보도 없었던 사람. 물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근본을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여기서 태초는 창조 이전을 뜻하는 말이에요.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또 그분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5장 서두에서 말씀한 멜키세덱, 우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멜키세덱은 누구와 비슷한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씩 예수님을 가르쳐 멜키세덱의 반차, 반차는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계열 혹은 케이스, 멜키세덱의 계열을 멜키세덱의 케이스, 경우를 따라간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보통 일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네가 영원히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또 10절 말씀도 읽어요.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멜키세덱과 비슷한 제사장이시다. 이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특성을 강조할 때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제사장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단어가 수식어가 두 가지가 더 붙어요. 큰 대제사장, 영어로 Great High Priest, Great High Priest,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분일까요?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강조점 첫째, 그는 사람 가운데 택함 받고 사람을 대신하여 제사하는 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람 가운데 택함 받고 사람을 대신하여 제사하시는 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새 한글역, 최근에 새 한글역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저는 이 새 한글역으로 성경을 자주 보는데 아주 좋아요. 우리가 훨씬 더 현대적이고 편하게 들어옵니다. 새 한글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한글역으로 시작. 대제사장은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과 관련하여 임명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쳐 죄를 벗게 하는 일을 합니다. 쉽죠? 훨씬 더? 네, 훨씬 더. 여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우리와 꼭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신, 다시 말하면 완벽한 인간성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 가운데서 속죄의 제물로 택함을 받으셨던 분이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가셔야 할 분이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심은 그만큼 사람이, 인간이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까닭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은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인간을 본질로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휴머니즘은 인간이 왜 고귀한 존재이냐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진화론적 인간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진화론적 인간관에 의하면 짐승이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간만이 왜 특별하게 보호되고 가치 있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걸 오늘날의 휴머니즘은 설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만이 인간이 고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마고다이 혹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소중한 것이에요. 한국 초대교회에 서울 곤당골교회, 이게 지금의 인사동입니다. 인사동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인사동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오시면 승동교회라고 있죠. 승동교회가 옛날 곤당골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은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모삼열, 한국 이름으로 모삼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자,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자 그 근처에 있던 양반들이 많이 왔는데 상놈들이 같이 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양반과 상놈들이 함께 교회에 출석을 하자 교회는 이들을 나란히 앉게 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나란히 앉게 했어요. 그러자 양반들이 항의를 하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쌍놈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양반들의 항의였습니다. 이때 이 교회 창설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분의 대답이에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 안에는 양반도 쌍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선교사님의 대답이었어요. 이게 한번 양반들이 나갔다가 혼나고 다시 또 들어오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백정 출신의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백정 제일 무시당하던 쌍놈, 쌍놈 중에서도 쌍놈이 백정이었다. 백정 출신의 장로님 한 분이 나와요. 박성춘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에비슨이라는 당시의 제중원 의료 선교사의 도움으로서 치료를 받고 깨끗함을 얻고 자기 아버지가 낳는 모습을 본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 제중원에서 공부하고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네, 이 교회에서 나온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 이 교회의 영향을 통해서 1894년 12월 30일 고종은 마침내 이런 명령을 전국에 반포합니다. 신분제 폐지와 평등권 선언, 양반 쌍놈을 폐지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향이에요. 복음의 영향이에요. 복음의 영향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인간 가치의 위대한 발견과 그리고 인간 가치를 올려세운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이유,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위해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고자 함이셨습니다. 그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분이 거기에 매달리신 이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스스로 연약한 자리에 오사 우리의 고민을 공감하는 자로 오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실까요? 스스로 연약한 자리에 오사 우리의 고민을 공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인간의 연약함에 연대화 되시고 동일시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인하여 배고파하시고 목말라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고민하는 실존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며,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처럼 고민하고 고통당하시고 그런 인간의 실존적 삶을 예수님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하실까요? 못 이해하실까요? 예수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고대의 신들처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 7절은 아마도 그때 예수님이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을 묘사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따라서 그는 인생들의 통곡과 눈물을 이해하시고 동정하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미 천명한 것처럼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네,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범죄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리고 이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누군가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미국 남북정쟁 당시에 한 야전병원에 부상당한 병사 곁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북부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 부상당한 야전병원의 병사 옆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처음에 밝히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런 질문만 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병사는 팔이 다 상했어요. 제 부모님에게 편지를 좀 써주세요. 그러더래요. 제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그러자 링컨은 메모지를 꺼내서 부르세요. 제가 쓸게요. 병사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다 썼어요. 그리고 맨 끝에다가 PS 쓰고 이 편지를 대통령 링컨이 대필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병사의 손을 잡으면서 친구야, 난 대통령 에이브람이야. 우리가 자네를 최선을 다해서 돌볼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회복되거나.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병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병사도, 이 병사의 편지를 받은 부모님도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는데 곁에 계시는 분, 너희들 곁에 계신 분을 보내겠다. 나를 대신해서. 그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하겠다. 이 말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으로 바꾼다면 나는 보혜사가 되어주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의 대제사장이 되어줄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놀라운 약속 세 번째. 그분은 누구신가?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라 오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직분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직분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존귀한이라는 말이 히라보에서는 티메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티메, 높임, 존경 그런 뜻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honor예요. honor. 우리가 어떤 사람을 honor한다. I honor you. 나는 당신을 honor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해서 그를 높여주는 행위를 가리켜 honor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onor한다.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귀한 직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의 중요한 결론은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친구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라는 고대 직분을 우리 현대적인 말로 바꾼다면 뭐가 좋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많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병든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제 병이 다 낫다. 너는 이제 건강해졌다. 선언을 제사장이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날의 중요한 직업적 의미가 있다면 의사예요. 의사. 의사와 같은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 우리의 병을 회복시켜주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담보해 주고 선언해 주는 분. 보통 의사가 아니라 병든 자 곁에 머물면서 도와주시는 분. 훌륭한 의사. 마치 슈바이처 같은 의사. 구약 제사장의 역할은 광의로 보자면 의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 목사의 역할, 제사장이니까 목사의 역할도 있고 변호사의 역할도 있어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목사, 변호사, 의사, 친구.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존재. 이런 제사장은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역사의 마당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겠습니까? 저의 친구 중에 너무 먼저 세상이 떠나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 저와 같이 대학교 시험 봤을 때 그 사람도 나도 다 서울대학에 떨어졌어요. 저는 근데 1년만 하고 신학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친구는 3년 삼수를 해갖고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악착같이 의사의 길을 걸어가 돈 벌고 의료기술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과대학 다니면서 밤낮 여기 안양에 가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사로라는 한센병 환자들의 마을이 있어요. 안양에. 네. 거기 가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봉사하러 왔던 여자, 일본인 여자 레이코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일본 여자하고 결혼.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한 후에는 또 바로 의사한 것이 아니라 하와이로 가서 보건학을 공부했어요. 보건학. 보건학 석사를 공부한 다음에 남태평양 무인도 섬으로 가요. 섬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1983년에 WHO 세계보건기구 유명하잖아요. 세계보건기구의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워싱턴에 살았는데 자주 워싱턴에 와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태평양 섬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벌써 이 친구에게는 아시아의 슈바이처 이런 별명이 붙어 다녔습니다. 아시아의 슈바이처. 그러더니 2003년 7월에 WHO 사무총장이 되었어. 한국인으로 국제적인 이 기구의 최고로 높은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일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때 한참 사스라는 병도 생기고 에이드스도 생기고 이런 병을 앞장서서 퇴치하는 일에 침식을 잊어버리고 헌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무총장 3년 끝나고 어느 날 갑자기 뇌일열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세상 떠났어. 갑자기 떠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WHO 세계 총회하러 왔다가 이 친구가 떠났기 때문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종욱 박사예요. 이종욱 박사.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보면 한국인으로서 국위를 선위한 그리고 세계적인 기구에서 아주 멋지게 섬긴 그런 세계적 리더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떠났어요. 한국에 와서 장례식을 할 때 제가 가서 국가적인 장례식을 할 때 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글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서 저하고 가까웠던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러면 이 친구 이종욱 박사가 생각이 나요. 늘 생각이 나요. 그를 떠나보내고 장례식을 하면서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두 개의 단어. 존귀한 삶. 존귀한 죽음. 그는 존귀하게 살다가 존귀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존귀한 인생인가요? 존귀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저분의 죽음은 존귀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처럼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매우 짧아요. 짧게 살다가 떠나는 인생. 중요한 것은 마지막 두 가지 중요한 질문. 내 인생은 존귀한 삶이었을까? 그리고 내 죽음은 존귀한 죽음이었을까? 주님, 존귀하게 살다가 가게 해 주세요. 남은 인생.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살다가 존귀하게 부름받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존귀하게 살다가 존귀한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제사장들, 만인 제사장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